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19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위협은 어찌 보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런 부분들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앗수르가 산헤림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침격한 거죠. 공격한 거죠.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앗수르 왕을 하나님이 뭐 특별히 사랑하시고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결국은 앗수르 왕도 그 교만하여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진노의 막대기와 손의 몽둥이 이거거든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자, 19장 25절 26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심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뭐 이것은 단순하다고 봅니다. 앗수르에게 침략당한 그 희생자들이 효과적인 저항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7, 8절이죠.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분양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분양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들어 뭐라 그럴까 좀 돌이키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앗수르 군대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농부들을 뭐라 그럴까 이제 파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이 농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3년에는 그 곡식을 심고 평안히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헤림과 그의 군대는 그 곡식을 망치기 위하여 머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를 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30절로 32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매우 대담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사야가 과연 참 선지자인지 의심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한 일이군. 언제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700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자 그 예언 성취를 기다린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되지도 않아. 그러나 이제 이사야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예언의 성취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는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죠. 그 군대는 가는 곳마다 원수들을 쓸어버려 나름대로 그 모든 사람들의 무서움, 그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지 않고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 숫자 가운데는 성벽에다 화살을 쏘아대기를 좋아하는 철없는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의 화살도 성 안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므로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겨두게 되시는 거죠.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더 큰 아들 곧 동정녀가 낳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되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전쟁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36, 7절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슬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아람 아둘람 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셀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헤림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관의 예언이 그날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장을 마치고 이제 20장으로 들어가 보면 20장은 히스기야처럼 병을 고침받은 체험이 있는 그러한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하였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이것이 다윗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병은 성경에 세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약간씩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되는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비록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모두 다 죽음의 선고를 받아놓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요. 그건 명심할 수밖에 없죠. 매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주 오래전에 젊은 사역자가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통보를 받았대요. 그는 몇몇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죠. 매기 목사님도 그 가운데 끼어 편지를 받아 읽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편지 가운데 일부를 인용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 수일 동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낚싯대, 책들,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일주일 전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히스기야의 체험을 살펴보자, 이렇게 미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찬송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장을 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전하는 것이 얼마 안 있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20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딱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고 또 의사께서도 그 결과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뭐 암에 걸리진 않았지만 목사로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정리하시고 차분해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매기 목사님도 암에 걸리셨었나 봐요. 그래서 당신도 이야기가 그동안 암에 걸린 환자들을 방문했거나 또 암에 걸렸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이 그 상황에 딱 처하니까 남다르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오늘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암에 걸린다는 사실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 말씀하고 계세요. 참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지만 넌 내일 죽는다, 이렇게 딱 받았다고 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 또 이런 사역을 하는 것, 특별히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송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이렇게 했나 봐요. 아우, 저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저 교회를 맡아서 목회 그 좋을 수 있을까, 암에 걸리셨다는데,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매기 목사님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셨고, 그러나 지금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 강의의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여건이다, 이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온전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 참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게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도 보신다라고 믿습니다. 결과가 어떤가? 6절 봐보세요.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죠.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일으키시는데 자연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의식적인 것과 치료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실질적인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도 불러야 하지만 교회 장로들도 청하여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는 무슨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8절을 여러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이 연장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징조도 보여주시지 않지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도록 이 땅에 오래오래 남겨두시기 원하신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히스기야는 사실 병들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와 같은 바램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질 수 있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시네요. 당신은 이 생명이 연장되고 그 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당신이 더 귀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온전하고 힘있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욕심이 없어지게 되었대요. 이것도 참 중요한 교훈이죠. 사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의 또 하나의 증거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 야고보는 말이죠.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왜 한 사람은 구출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순교를 당했는가? 그 이유를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모두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지나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의 생에 있어서 실수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한번 좀 보실까요? 12절로 가보세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블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랬어요. 뭐 히스기야도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바벨론 왕이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제 13절을 봐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금과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래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히스기야가 어리석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모았던 모든 보화들을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게 되는 건데 세계의 모든 보화가 다 그곳에 있었잖아요. 마음이 넓은 시스기야는 그에게 위로의 카드를 보내준 바벨론 사신에 대해서 아마 감사하는 뜻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겠지만 바벨론 사신이 바벨론에 가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저건 당장 가서 빼앗아 와야 되겠다. 이사야는 이러한 시스기야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14, 15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시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시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참 이 시스기야의 어리석은 실수예요. 이 솔로몬이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때 이제 이사야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이제 보여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16, 17절입니다. 이사야가 시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그 시스기야의 마지막 부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뒤왕 므낫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